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태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짐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살다 보면 주변에 매우 안타까운 죽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타이틀전 권투시합에서 케어패를 당한 직후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고인이 된 백이석 선수나 한국 남성과 결혼한 지 8일 만에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한 한 베트남 여성의 죽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역시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습니다.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죽음이 있는데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아론이 나이가 들어서 죽기 직전에 대제사장직을 넘겨주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28절에 보면 호르산에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후임자에게 옷을 입히는데 이상하게도 아론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히게 됩니다. 장자나 차자가 아니고 셋째가 옷을 입게 된 이유는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둘째가 없기에 셋째가 직분을 이어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죽음에 관한 사연이 매우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애태우겠지만 죽음을 그냥 안타깝게만 여기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호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 어느 날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두 아들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단순 사고사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오늘날로 보자면 목사가 예배 인도하다가 죽은 것과도 같습니다. 이들이 죽은 이유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을 사용하여 분양하다가 이들이 죽었습니다. 불을 잘못 피워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불 한번 잘못 분양한 것이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엄청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아버지 아론, 작은 아버지 모세, 그리고 온 백성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좋은 예가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타깝고도 충격적인 한 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무슨 행동을 하였기에 죽었습니까?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가 뛰므로 우사가 궤를 붙들었습니다. 당시 우사는 소 수레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운반하다가 죽은 사건이므로 왜 우사가 법궤를 운반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법궤는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세의 지시로 제작됩니다. 법궤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으며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넌 후 가나안 정착 시에도 함께합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법궤를 앞세우게 되는데 그만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 넘어간 법궤는 세 번씩이나 장소가 바뀌면서 블레셋 지역에서 보관됩니다. 그때마다 법궤가 있던 장소에는 놀랍고도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독점과 사망의 재앙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국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저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법궤를 운반시킵니다. 그래서 법궤는 이스라엘 기랏 야림이라는 지역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발레 유다는 기랏 야림과 동일한 지역에 해당됩니다. 한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세월이 흘러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은 영토 확장을 하다가 시온 산성을 빼앗습니다. 이것이 다윗성인데 곧 예루살렘성이 됩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다윗이 얼마나 법궤를 사모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대한 임무를 아비나답의 가문의 사람인 웃사와 아효에게 맡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 새 수레를 몰고 다윗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두 사람이 수레를 어떻게 몰고 갔느냐면 오늘 본문 4절에는 아효는 궤 앞에 즉 수레 앞에서 수레를 몰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사의 위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당시 관습상 수레를 두 사람이 몰고 갈 때에는 한 사람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다른 한 사람은 수레 옆에서 따라갑니다. 우사의 위치는 언급되지 않지만 우사는 수레 옆에 따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우사가 당한 사건의 정황으로도 우사의 위치는 명확히 수레 옆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수레로 법궤가 운반될 때에 다윗은 매우 마음이 들떠 상기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법궤를 가져오는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곧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 앞에서 찬양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온족석이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한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초대형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장면이 웅장하고 참으로 장관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법궤가 이동하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나는 순간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뛰자 당연히 법궤가 흔들렸고 땅에 곤두박질 칠 위험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사가 죽기 직전의 순간을 잠시 멈출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우사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것을 보호하려고 한 것뿐인데 그것을 손으로 붙잡았다고 죽이시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말입니다. 소가 날뛰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에 성도님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곤두박질 치는 것을 그냥 두눈 뜨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사처럼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고려청자 전시회가 있다고 합시다. 거기서 가장 빛나고 값비싼 작품 한 점이 전시회 중앙에 있습니다. 전시회 관계자가 그 작품을 관람객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에 한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전시대를 툭 건드리는 바람에 청자가 흔들흔들거립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라면 떨어지려고 하는 고려 청자를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청자를 잡지 않는다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볼 테니까 당연히 잡을 것입니다. 하물며 고려 청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것을 어느 누가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사의 죽음을 보고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마치 청자를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 전시회 관계자로부터 따기를 한 대 맞은 것과 같습니다. 이 귀한 청자를 왜 손으로 만지냐는 식입니다. 우사가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법궤를 만진 우사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법궤를 위험에 빠뜨린 날뛴 소가 잘못입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나귀, 소, 말을 이용하여 수레를 끌었는데 계란도 싣고 각종 물건들을 싣고 다니곤 했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나귀가 날뛰는 바람에 계란이 땅에 쏟아졌다면 주인이 그 나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보통은 채찍질을 할 것입니다. 또 달리 만약에 개가 아이를 물어 큰 상처를 입었을 때나 동물원을 탈출한 맹수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 짐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짐승을 죽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출애굽기 21장 28절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아주 귀한 성물 이스라엘에게서는 생명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성물을 엎어지도록 위험한 상황을 만든 소를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법궤를 위험에 빠뜨린 소를 오히려 능지처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날뛴 소가 문제라면 소를 벌하여 소를 죽였어야 하나 하나님께서는 소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사의 죽음을 표면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사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7절에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께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사는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만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사는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을 보호하려고 한 행동으로 충분히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판단은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으로 한 것은 불완전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사의 잘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손으로 만져도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1차적으로는 성물인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물이 땅에 떨어지도록 어떻게 그냥 보고 있느냐라는 문제이고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변호를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우사 입장에서는 동생이 앞에서 소를 잘 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낙원의 타작마당의 바닥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옆에서 큰 나팔 소리, 찬양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 일을 지시한 다윗 왕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직접적인 문제가 되어 우사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인간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게 여겨질지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정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교회에 폐를 끼치고 어려움을 준 적은 없습니까? 자기 열정과 열심만으로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교회 일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결코 쉽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천방지축, 법도 없이, 질서도 없이 행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교회의 전통과 규칙대로 사역을 하여야 합니다. 우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우사의 잘못함과 그로 인한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분명히 율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채는 긴 막대기입니다. 손으로 개를 붙잡고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긴 막대기를 고리에 걸고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이방인이 했던 방법을 따라 했습니다. 과거에 블레셋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법궤가 넘어올 때에 블레셋 이방인들이 수레와 소를 이용했었습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블레셋이 하던 방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멀리하고 오히려 불신자들의 방법을 따라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과 학식을 쫓아 세상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고 듣는 것이 결코 최상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편리성을 고집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도 아닙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것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보다 훨씬 힘이 덜 들고 편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러한 편의주의로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높은 곳에 오를 때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라면 힘들어도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힘들다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귀찮고 비합리적이고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어 보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더라면 그 잘못함으로 인하여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이러한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화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우사가 죽는 순간 다윗의 계획,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려는 다윗의 꿈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충격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보냅니다. 우사의 죽음 이후에 성경을 보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했다고 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갈 때 10절에 메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줄게 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2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라고 되어 있고 13절 상반절에도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15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과 우사와 아효는 막대기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궤를 고리에 걸어 메어 운반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러한 운반 방법을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사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린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자주 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둘째는 아주 오랫동안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 수 있는 길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법궤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더라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멀리했다는 것은 곧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궤를 우상화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은 어떠합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 불참하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자는 늘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자,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밖에서 배회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최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 되고 인간적인 방법이 되어 결국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제대로 모른 채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고 교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비판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아랍 국가에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인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신의 뜻대로입니다. 이집트에서 유학하시는 분의 말에 의하자면 이 단어를 제일 많이 듣는 곳 중에 하나가 지하철이나 버스 안이라고 합니다. 이 출근 시간 지하철 안에 내릴 사람들이 이 좁은 틈을 비집고 나와 이 출구 쪽으로 나갈 때 뒤쪽에 서 있는 사람이 문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려요 라고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의 대답은 예 또는 아니오가 아니라 인샬라, 즉 신의 뜻대로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몇 초만 있으면 내릴 것이 확실한데도 인샬라라고 하나 하며 유학생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람들에게 직접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느냐, 모든 것은 신의 계획이고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랍인들은 이처럼 미래 일에 대해 언급할 때 인샬라를 자주 사용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나는 내일 차를 사게 될 거야 하면 그냥 인샬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내일 어디서 만나지 이렇게 하면 대답은 인샬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차를 구입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이 원한다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결혼 8일 만에 남편으로부터 살해된 베트남 여성은 자신이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이석 권투 선수도 경기에서 멋진 승리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운명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인샬라는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랍인들 참으로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책임 회피나 핑계의 수단으로 그 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가 현지 주둔지 정비 사업을 하면서 현지 고용인들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지인들의 인샬라에 봉착한 것입니다. 느림보 공사는 물론이고 일을 하다가도 퇴근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몇 마디 나눈 뒤 인샬라라고 말하며 그냥 집으로 되돌아가는 이니 다반사라고 합니다. 또 아침 출근 시간에 한참 지난 뒤에 나타나서도 인샬라 하면서 태연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현지 고행들의 이 같은 작업 태도를 그곳에는 인샬라 공법이라고 합니다. 신의 뜻대로 공법, 신의 뜻대로 방법. 이 말의 유래를 모르는 사람이 처음 들으면 아주 멋진 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뜻이라고 핑계하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자기 뜻, 자기 방법대로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함부로 갖다 붙이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제3계명을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며 기쁨이 넘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 있을 때 그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기쁨과 더불어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평강과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사람, 예배하는 가정이 진정 복 있는 가정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모든 예배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기뻐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이 여섯 걸음 행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쁨을 누리는 자는 자꾸 예배 드리고 싶어집니다. 자꾸 소와 살찐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집니다. 우리들이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이 말려도 자꾸 예배 드리고 싶고 다른 사람이 말려도 자꾸 물질을 바치고 싶어집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왕으로서의 자존심, 체면을 다 버리고 기쁨의 춤을 추었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다고 했는데 원래 에봇은 대제사장의 복장의 하나입니다. 다윗이 입은 배 에봇은 제사장이 입었던 화려한 예복이 아니라 일반 예복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과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는 자신을 평범한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예배하는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사회적 지위, 학력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열정 하나만으로 교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 많은데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만약 구약시대에 살았더라면 수도 없이 죽었어야 하였겠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와 말씀이 있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 참 기쁨과 평강이 있는 큰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은혜로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깁시옵시며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던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